관제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던진 사람은 매우 원대한 이상을 꿈꿨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꺼내시며 그가 어떻게 답하는지 기다리십니다. 그가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음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덧붙이십니다. 곧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다시 와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하나의 해프닝처럼 보이는 오늘 복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업그레이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에게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무를 지키는 신앙, 계명을 준수하는 신앙 정도로 만족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서의 산상수훈에서 핵심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였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자비가 핵심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십니다.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이는 단순히 자선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신앙을 갖고 사는 이유는 세속적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란 죽은 후에나 주어질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 나라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입니다. 나아가 하느님 아버지 마음처럼 가난하고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계명 준수, 의무 실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삶을 나누며 일치감을 느끼는 가운데 가진 것을, 삶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족하고 궁핍하며 소외된 이들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1분 교리 이문한 신부입니다.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투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왜 믿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가지면 버릴 수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 안토니오도 인간은 하느님의 영원성을 믿고 있기에 악중에서도 선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책 만드는 집에서 펴낸 권영호 지음 그대 한입 나 한입 가운데 바글바글 곱창집 소개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길을 걸어 곱창집에 갔습니다. 짧은 겨울에는 이미 져버리고 골목마다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지요. 인적이 끊어진 골목길로 사람 대신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큰일을 오구나 중얼거리며 곱창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웬걸 바글바글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손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케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식당 안으로 밖으로 줄이 늘어서는군요. 곱창이든 막창이든 그다지 즐기지 않는 입에도 한겨울의 곱창 전골은 짝짝 달라붙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기도 했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뚝심이 손님을 불러모으기도 했을 겁니다.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빈 골목을 되돌아 나오면서 오래오래 같은 자리에서 끓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책 만드는 집에서 펴낸 권영호 지음 그대 한입 나 한입 가운데 오늘은 오겐키 데스까 함께합니다. 영화 속의 장면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이자카야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곳은 별천지로구나 생각했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나라 사람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뻐끔뻐끔 담배를 피워대는 장면은 거슬리기보다는 신기했습니다. 꼭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여행자는 내내 몽롱한 기분으로 거리를 헤매게 마련입니다. 4도짜리 맥주를 마시고도 40도짜리 빼가를 마신 듯이 10배로 즐거워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자는 길 위에서 또 다른 길을 그리워한다죠. 당분간은 사방이 가로막혀 어디로도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추억이라는 지갑이 있고 몰래몰래 지폐를 꺼내보며 흐뭇해하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추억을 뒤지며 기뻐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웬만해서는 녹지 않는다는 삿포로의 눈발처럼 소복소복 쌓인 추억이 좀처럼 녹지 않는 겨울입니다.
로시니 작곡의 볼로냐의 필사본에서 발견된 악보 피날레 마침 곡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독스테오 대작곡 기쁨의 환호 속에서 인둘치 유빌로입니다.
사랑의 평화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엔젤 이주의 라이프.com 제임피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프리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리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을 이어 전통 라틴어 미사 트리엔트 미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황청 경신성사부 장관 아서 로시 추기경은 7월 29일자로 발행된 영국 가톨릭계 잡지 더 데뷔릭과의 인터뷰에서 리오 14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전통의 소호자들 내용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자의교서 교황들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교황청 경신성사부는 교회 전례와 성사 전반에 관한 규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루시 추경이 언급한 자의교서 전통의 소호자들은 2021년 7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포한 문헌으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2007년 7월 반포한 자의교서 교황들을 통해 허용된 1962년판 로마 미사 경본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바오로 2세 교황이 허용했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더 큰 아량으로 확대한 라티노 미사 거행은 다양한 전례 감성을 가진 교회 단체들의 일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는 단체 사이의 간극을 확대했고 불일치를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회 이전의 미사 경본 사용을 제한한 것은 교회의 일치를 촉진하고 공의회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 전례 개혁 이후의 규정을 따르자는 조치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 재개발에 다음 단계 착수하며 대규모 통합 터미널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국내선과 국제선 터미널을 하나로 통합하여 승객들의 동선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환승 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신 스마트 보안 검색 시설과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대거 도입함으로써 탑승 수속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공항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공항 측은 이번 대대적인 재개발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여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뉴질랜드 대표 관문으로서 승객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최고 수준의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거대 IT 기업, 즉 빅테크의 과도한 권력과 시장 지배력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최근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압도적인 데이터 수집 능력과 독점적인 알고리즘 구조를 활용하여 시장 생태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는 전통적인 뉴스 언론 미디어의 수익 모델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개인이 가지는 데이터 주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와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와 관련 규제기관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빅테크의 독점적 형태를 엄격히 규제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GST를 면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뉴질랜드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정 필수품이나 공공요금에서 GST를 제외하면 가계의 즉각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 단순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세수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공급업체의 이윤으로 흡수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GST 면제보다는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개혁과 소득지원체계 개편이 더 실효성이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휴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연체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일주일에 수백 달러의 소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조합과 고용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휴가법 Employment Leave Act는 기존의 휴가법 Holidays Act를 대체하며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휴가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입사 첫날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급, 육아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할 때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 휴가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는 일반적인 주급과 최근 12개월 동안의 평균 주급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급여를 받습니다. 평균 주급에는 초과 근무수당, 수수료, 일부 보너스와 성과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무 시간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기본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를 자주 하거나 수수료와 성과급을 많이 받는 근로자는 휴가 기간의 평소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특히 슈퍼마켓과 소매업 근로자처럼 기본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면 소득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휴가를 포기하거나 휴가를 현금으로 받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휴식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생산성을 위해 중요하다며 고용주들이 근로계약과 근무시간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호주 언론은 필립 아일랜드에서 쇠푸른 펭귄 한 마리가 H5 조류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폐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코르카 보호단체는 뉴질랜드에서도 조류 독감 확산에 대비해 펭귄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이코코라 야생동물 트러스트가 뉴질랜드 기존 보전부 DOC에 대해 쇠푸른 펭귄에게 조류독감 백신을 접종하지로 않기로 한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DOC의 H5 조류독감 대응 책임자인 슬라이나 테이즈데일은 현재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조류독감에 특히 취약하고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멸종 위험이 있는 최대 30종의 멸종 위기 조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쇠푸른 펭귄은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이코우라 야생동물센터의 관리자 사브리나 로이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코우라에 남아있는 약 50마리의 쇠푸른 펭귄이 이미 먹이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조류독감이 발생할 경우 지역 개체군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거용 부동산 경매 활동이 다소 활기를 띄었습니다. 인터레스트.co.nz가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51건의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이는 전주에 197건보다 증가한 수치로 전주 경매 건수는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매주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 수는 200건을 조금 밑도는 수준에서 약 250건 사이를 오가고 있어 전체적인 경매 활동은 여전히 겨울철 저조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매 난 251건의 부동산 가운데 96건이 현장에서 낙찰되어 전체 낙찰률은 38%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주 만에 낙찰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수치들은 시장에 뚜렷한 상승 동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은 겨울의 마지막 몇 주 동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VR 규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은행들의 저자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RBNZ 금융정책위원회 FPC가 실시한 연례 거시건전성 정책 검토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은행 금융안정담당 부총재 보인 앵거스 맥그리거는 현재 주택시장 관련 위험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은 최근 몇 년간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해왔으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완만한 수준이고 또한 고위험 대출의 비중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VR 규제는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저자본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제한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LVR 규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들에게 신규 대출의 최대 25%까지 LVR이 80%를 초과하는 대출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신규 대출의 최대 10%까지 LV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을 허용합니다. 중앙은행 금융안전담당 부총재 보인 맥그리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아닌 총부채 소득 비율 DTI 규제도 계속 시행되며 DTI 규제는 LVR 규제를 보완하며 특히 금리가 낮고 주택 수요가 강한 시기에 고위험 대출이 누적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총부채 소득비율 DTI 규제는 차입자가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부채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제한합니다. 현재의 DTI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다음과 같은 범위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 대출의 20%까지 DTI 비율이 6을 초과하는 차입자에게 대출 가능, 투자자 대출 20%까지 DTI 비율이 7을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대출 가능입니다. 맥그리거는 중앙은행이 앞으로 주택가격,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안정 위험의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거시건전성 정책 검토는 약 12개월 후에 실시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맥그리거는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소 모자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기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복음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상권을 담고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지 않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변모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때 울려 퍼졌던 소리와 변모 때 울려 퍼졌던 소리를 비교하면서 아,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의 세례도 변모의 과정, 즉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변화, 변모의 과정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신다고도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떤 것이 변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사 안에서도 우리의 변모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다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주 방송까지 이어가는 것 안에서 이 미사와 또 우리의 변화 이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사는 하나의 제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구약의 제사를 좀 더 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새 계약의 제사인 미사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변모,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이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종교의식은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사도 이러한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종교의식에는 일반적인 종교의식과 성경적 종교의식이 있는데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 있는 종교의식과 일반 종교의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좀 보면 일반 종교의 종교의식은 무엇인가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의식적인 행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심청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심청전을 보면 어느 날 신봉사가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딸을 찾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개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화주승이라는 승려가 구해주고서 부처님에게 공양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봉사는 눈을 뜨고 싶어서 절에 공양비 300석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 소식을 한 심청은 중국과 조선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물살이 심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인당수 해역에 요왕님을 달래기 위해서 바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심청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잘 알고 계시죠. 결국 공양미를 바치는 것은 인당수에 또 몸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재물을 바치는 형식이 일반 종교의식입니다.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들 신들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 또한 구약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여러 가지 형식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사제법이라고 해서 1장부터 16장과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제법전은 주로 재물에 관한 규정과 또 첫 사제들의 임직식 또 정결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의 제사 형식은 주로 번제의식이 주로 제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살과 피를 기름기 등의 제단 위에 불을 태우면서 온전히 이 짐승을 바치는 형식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봉헌자는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제물을 끌고 나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짐승의 목을 찔러 죽이면서 사제들이 이 찔러 죽였을 때 나온 그 피를 받아서 사제가 제단 주위에 붓고 또 봉헌자가 짐승의 가죽이나 살을 잘게 썰거나 점이면 사제들이 제단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태우는 것 이러한 형식이 바로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번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올라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올라가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럴까? 우리도 고깃집에서 고기 하다 보면 타다 보면 연기가 나죠. 그죠? 이런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번제가 올라우, 즉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기가 태울 때 나는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서 또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마음, 신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기쁘게 해드린다는 뜻이 담겨있는 게 번제 형식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전래에. 그래서 향을 치잖아요. 그죠? 향을 치다 보면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향 치는 의식도 이런 번제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3장을 보면 친교 제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친교 제물은 주로 동물들로 바치고 있습니다. 친교 제물은 하느님과 사람, 이웃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며 또 목적에 따라서 감사 제물과 서원 제물, 자원 제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은 속죄 제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속죄 제물은 하느님의 법이나 규정을 어긴 행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주님께 속한 봉헌물을 잘못 바친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갚기 위한 보상 제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죄 제물의 목적이 있겠죠? 이러한 목적은 바로 실수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다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분에 따라서 속죄 제물을 바치는 내용물이 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사제가 죄를 지으면 일반 신자보다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더 크겠죠. 그러니까 사제는 황소를 바쳐야 합니다. 황소. 그러나 일반인은 암염소나 암양들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좀 있어요. 이렇듯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 방식은 번제를 통해서 동물들이라든지 곡식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이 좋아할 만한 동물과 신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동물들이 갈려져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는 동물들을 구분 지으면서 먹는 것도 가려먹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에서의 어떤 제사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제물을 바치면 자신들에게 하느님께서 커다란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좀 더 기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게 구약 성경 초반부에 나오는 제사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희생 제물보다는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된 예배 형식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단의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불러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사람 안에 있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심으로써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이지 단순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과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과 어떤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게 신약에서의 제사 방식 또 어떤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새로움은 하느님의 결정적인 행위이자 인간의 응답, 믿음을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예배의 중심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하느님께 바치심으로써 인간과 하느님을 다시 일치시키시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면서 그 예수님의 피로써 새로운 계약을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제사가 바로 신약에서의 제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숙명의 행위로 하느님을 위해서 죽은 인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며 현실화하고 이 사건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응답이 담겨 있는 게 신약에서의 제사 방식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요점을 잘 알려주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여러 번 바쳤던 희생 제사를 십자가의 사건에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봉헌된 유일한 제사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많은 동물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응답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흠없는 유일한 제물로 대체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줍니다. 이를 콜로새서는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콜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거나 마시는 일로 또는 축제나 초하는 날이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동물을 바치면서 먹고 마시는 제사의 형식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가운데 그 삶을 다짐하는 응답의 형식인 제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약의 제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신약에서의 예배는 응답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응답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아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다고 하니까 내가 불타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다는 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지 분별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좋아하실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약적 사고의 가장 핵심엔 바로 약간의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약의 제사 또 신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이런 것에 오히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가 노래를 좀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최준익의 My Road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익의 My Road라는 노래 듣고 오셨고요. 제가 아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좀 말씀드리면서 신약의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이 하느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지 분별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의 가르침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느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지 분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기적인 삶, 또 폭력적인 삶, 또 구약의 축복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기복적 하는 구약의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몇몇 여러 거짓 예언자들과 같은 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신도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배, 100배 불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했더니 신자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정한 예배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안에서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동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굉장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전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누구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의 가치를 알려주신 그분의 길을 따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미사가 끝나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무엇이 하느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느님을 가끔 가다가 어떤 뭐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하느님이 있어요. 나에게 축복만을 주는 하느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을 채워주는 하느님.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 것이죠. 내가 상상 속에 만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삶 속에서 지워내야 하는 하느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성경은 삶을 참된 예배로 간주할 정도로 삶의 우위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명확한 의식의 순서는 있지만 구약 성경 및 또 유다교의 화려한 의식에 비해 항상 신약의 제사는 훨씬 절제되고 단순화된 의식을 취하고 있고 특히 주님의 만찬,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새로이 변화된 제사, 즉 주님의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내 것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행위가 이 주님의 만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코린터 첫째 서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만찬을 가지고 있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코린터 첫째 서간 11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사도 바울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아주 따가운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주님의 만찬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때 주님의 만찬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찬이 있었고 하나는 만찬입니다. 애찬은 뭐냐? 애찬은 나눔의 잔치라고 해서 내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누는 나눔의 식사가 바로 애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헌금을 내시잖아요. 주일날 오시면. 그것이 애찬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걸 나누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찬인데 이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식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은 내 빵이다, 내 몸이다, 너는 이걸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이 형식의 어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이 방식, 이것이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코린토 신자들은 무엇이 문제였길래 사도 바울은 내가 지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은 애찬의 시간에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온 것들을 자신들이 먹으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내 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가난한 자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형식의 주님의 만찬은 있을 수 없다며 비판의 소리를 높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술만 가져왔으니까 술만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취하는 거죠. 이런 형식.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것을 자기가 먹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져온 사람은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이 코린토 지역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식사 예절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자신이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부를 과시하는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이가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으면 그 저녁 식사를 연 주인의 부를 더욱더 과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이 먹고 또 길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항아리를 놓고 배가 차면 속을 계속 개어내고 또다시 먹으면서 그 사람의 부를 다른 이들에게 과시할 수 있도록 배려주는 형식을 띠고 있었던 게 그 당시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식사의 모습이 주님의 만찬에도 영향을 미쳤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져온 것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는 술만 가져왔으니까 술에 취하게 된 것이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사에서 바치는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 아닌 농담으로 천주교는 천원만 내서 천주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유언비어긴 하겠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신천지에 들어와서 헌금을 제대로 안 된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 천주교 신자들은 뭘 하라 그러면 잘 안 한대요. 시키면. 왜 그걸 해야 되나요? 자꾸 묻는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포교 대상에서 좀 빠졌다고 또 농담 아니 농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봉헌금을 준비하고 봉헌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 천원만 내서 천주교다. 어쩌면 액수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좀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원을 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봉헌이 아니라 좀 더 정성을 다해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봉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카톨릭에서는 11조가 없지요. 그러나 십일조의 정신은 액수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십일조는 바로 내 삶에서 하느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일부를 하느님께 바치는 행위 안에서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나눔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십일조 정신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십일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일조라고 하는 액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십일조가 있고 십일조 정신 안에서 나눔의 정신을 생각해야 하는 것, 이것이 가톨릭 안에서의 십일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자분들께서 십일조는 단순히 돈의 액수로 좀 보지 마시고 십일조의 정신을 다시금 새겨서 좀 더 봉헌과 교무금 또 자선에 좀 더 액수를 좀 올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들은 모르겠지만 다 큰 어른이 천 원은 좀 너무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예. 천 원 정도면 커피도 못 사 먹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액수를 올리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돈 얘기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구청에 고발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뭐. 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봉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봉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일조의 정신, 내 것을 내 이웃과 나누고 또 하느님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 안에서 봉헌이 이루어진다면 액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액수가 작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쩌면 우리는 신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형식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 구약의 대표 주자들,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예언자들의 상징인 엘리야가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것은 바로 미사 안에서 변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모른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모른다면 제자들이 그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의 의미 또 우리 변화의 삶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노래 또 듣고 오시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그날이 오면 듣고 오겠습니다.
정의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그날이 오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까지 문자 온 것들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예호님이 성경 약방을 듣고 있으니까 성예호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는 말인데 맞습니다. 어찌보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 수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느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십니다. 창세기부터요. 그렇죠. 모든 책은 처음부터 봐야죠.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신약의 백성인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는 게 아니라 복음서부터 읽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전례도 제1독서와 제2독서는 앉아서 듣지만 복음은 서서 듣거든요. 복음이 성경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땐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거는 창세기가 아니라 복음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앞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중간 복음서부터 읽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8347님께서 저는 전례봉사자입니다. 미사 해설이나 독서를 할 때 전례복을 입으면서 봉헌금을 못 챙길 때가 있는데요. 성찬 전례가 시작되고 모두 봉헌을 하는데 빈소를 바구니에 넣으며 그래 난 내 목소리를 봉헌했어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천주교의 천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영원 영주교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반생하게 되네요. 이런 저 괜찮은 건가요? 영주교 아유 괜찮은 멘트네요. 네, 그것 또한 봉헌이라고 볼 수 있죠. 내 목소리를 봉헌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사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봉헌금을 못 냈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자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가 미처 하지 못한 봉헌들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나 내 목소리를 봉헌했어. 틀린 말은 아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목소리도 봉헌했지만 내가 깜빡 잊고 이런 예물을 준비 안 했구나라는 거 안에서 미사가 끝난 이후에 자선할 곳을 찾아서 그렇게 자선 비용으로 좀 쓰신다면 완전한 봉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봉헌의 의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사 시간에 그냥 봉헌금을 내는 것으로서만 봉헌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하느님을 빙자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한 하느님을 통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러한 사기꾼 같은 어떤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좀 더 복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비춰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더 기쁘게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이는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신뢰하네. 그분께서 세자비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기수로 너를 덮으시어 내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낮에 창고라는 괴질도 내 곁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닥쳐오지 않으리라. 오히려 내 눈으로 바라보리라. 악인들이 벌받음을 너는 보리라. 이는 내가 주님을 너의 피신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고 재앙도 내 천막에는 다가오지 않으리라.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너는 사자와 독사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용을 짓밟으리라.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하여 영예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하여 흡족해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사랑의 샘평한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존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6월 분기 뉴질랜드 순인구 증가는 1475명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올해 2분기 한국의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을 이어 전통 라틴어 미사 트리엔트 미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황청 경신성사부 장관 아서 로시 추기경은 7월 29일자로 발행된 영국 가톨릭계 잡지 더 티베리카의 인터뷰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프란체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전통의 수호자들 내용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자의교서 교황들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교황청 경신성사부는 교회 전례와 성사 전반에 관한 규정을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로시 추경이 언급한 자의교서 전통의 수호자들은 2021년 7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포한 문헌으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2007년 7월 반포한 자의교서 교황들을 통해 허용한 1962년판 로마 미사 경본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요한 바로 2세 교황이 허용했고 베네딕토 66세 교황이 더 큰 아량으로 확대한 라틴어 미사 거행은 다양한 전례 감성을 가진 교회 단체들의 일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는 단체 사이의 간극을 확대했고 불일치를 조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의의 이전의 미사경본 사용을 제안한 것은 교회의 일치를 촉진하고 공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 전례 개혁 이후의 규정을 따르자는 조치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최신 잠정 추계에 따르면 6월 분기 이민으로 인한 뉴질랜드의 순인구 증가는 1,375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해당 분기 동안 28,616명이 장기 체류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반면 27,140명이 장기 출국하면서 순증가 1,475명을 기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중 2분기에는 순이민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해 2분기에는 장기 출국자가 장기 입국자보다 많아 순이민이 1,475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치는 이민 증가세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월까지 12개월 동안 순이민은 17,625명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간의 수치보다 71% 늘어난 것입니다. 뉴질랜드 시민의 해외 이주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입니다. 6월까지 1년 동안 63,901명의 뉴질랜드 시민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반면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후 뉴질랜드로 들어온 시민은 26,183명으로 이를 반영하면 연간 뉴질랜드 시민의 순유출은 37,718명이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뉴질랜드 시민 수는 2024년 6월 1년간 기록한 정점인 67,539명보다 5.5%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뉴질랜드로 돌아온 시민 수는 18.6%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의 순유출은 6월까지 1년 동안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10만 4,497명에 의해 상쇄되고도 남았습니다. 같은 기간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한 외국인은 4만 9,156명으로 뉴질랜드 시민이 아닌 인구는 연간 5만 5,341명 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이민자의 최대 유입국은 인도로 6월까지 1년 동안 인도 국적자가 11,046명 순 증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10,207명, 필리핀 7,982명, 스리랑카 4,070명, 네팔 1,970명, 미국 1,666명, 사모아 1,143명, 호주 1,074명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적자는 6월까지 1년 동안 순유출이 564명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체류 목적으로 뉴질랜드를 떠난 영국 국적자가 입국한 사람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격동의 당대표 경선 움직임이 있었던 가운데 국민당의 중진 의원 에리카 스탠퍼드는 자신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를 단호하게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당 대표이자 총리인 크리스토퍼 럭슨은 지난주 자신에 대한 당대표 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불과 4개월 만에 두 번째로 치러진 신임 투표였습니다. 스탠퍼드는 일요일 웰링턴 공항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대표 교체 움직임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스탠퍼드는 오클랜드와 웰링턴 공항에서 기자들이 럭슨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자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 후반 성명을 통해 럭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민당 의원단 역시 럭슨을 중심으로 단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질문에 답하면서 스탠포드는 자신의 력선에 맞서 당대표 도전을 꾸민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럭슨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자신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스탠포드는 이미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스탠포드는 또한 신임 투표 이후 장갈직을 잃은 크리스 펭크 의원을 위해 당내 지지표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노동당 중진의원 웰리 잭슨은 RNZ와 인터뷰에서 에리카 스탠포드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잭슨은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는다며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잭슨은 우리가 스탠포드가 공항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고 스탠포드는 총리를 지지한다는 어떠한 신호도 전혀 보내지 않았으며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크리스 펭크라고 말했습니다. 펭크는 지지표를 계산했고 스탠포드와 크리스 비숍 같은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고 물러났으며 그리고 우리는 뉴질랜드 정치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고 당혹스러운 구태타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포드가 이미 여러 차례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잭슨은 모든 정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슨은 아마 오늘 제대로 말하려고 지난 5일 동안 스탠포드가 연습해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거용 부동산 경매 활동이 다소 활기를 띄었습니다. interest.co.nz가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51건의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이는 전주에 197건보다 증가한 수치로 전주 경매 건수는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매주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 수는 200건을 조금 밑도는 수준에서 약 250건 사이를 오가고 있어 전체적인 경매 활동은 여전히 겨울철 저조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251건의 부동산 가운데 96건이 현장에서 낙찰되어 전체 낙찰률은 38%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주 만에 낙찰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수치들은 시장에 뚜렷한 상승 동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겨울의 마지막 몇 주 동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 재개발에 다음 단계에 착수하며 대규모 통합 터미널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국내선과 국제선 터미널을 하나로 통합하여 승객들의 동선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환승 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신 스마트 보안 검색 시설과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대거 도입함으로써 탑승 수속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공항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공항 측은 이번 대대적인 재개발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여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뉴질랜드 대표 관문으로서 승객들에게 더 쾌적하고 편리한 최고 수준의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GST를 면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뉴질랜드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정 필수품이나 공공요금에서 GST를 제외하면 가계의 즉각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의 단순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세수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공급업체의 이윤으로 흡수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GST 면제보다는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개혁과 소득지원 체계 개편이 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거대 IT 기업, 즉 빅테크의 과도한 권력과 시장 지배력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최근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압도적인 데이터 수집 능력과 독점적인 알고리즘 구조를 활용하여 시장 생태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는 전통적인 뉴스 언론 미디어의 수익 모델의 설자리를 위협하고 개인이 가지는 데이터 주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와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와 관련 규제기관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빅테크의 독점적 형태를 엄격히 규제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비율 LVR 규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은행들의 저자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금융정책위원회 FPC가 실시한 연례 거시건전성 정책 검토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은행 RBNZ 금융안정담당 부총재 부인 앵거스 맥그리거는 현재 주택시장 관련 위험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은 최근 몇 년간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해왔으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완만한 수준이고 또한 고위험 대출의 비중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VR 규제는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저자본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제한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 LVR 규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에게는 신규 대출의 최대 25%까지 LVR이 80%를 초과하는 대출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신규 대출의 최대 10%까지 LV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을 허용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나소 카운티 가든시티의 경찰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이란은 지금 아주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그렇다며 우리가 그것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지만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장을 짐짓 과장해서 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며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내가 원했던 것보다는 군대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괜찮다며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치솟는 휘발유 값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휘발유 값을 아주 조금 더 내더라도 아주 사악한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리케인 랄라가 미국 하와이에 접근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전력 고객 중 32%가 정전을 겪었다고 AP통신이 15일 현지 시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인구가 21만 명이며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가 허리케인에 저격당하는 것은 155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강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특히 급경사 주변 지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앞서 랄라의 최고 지속 풍속이 시속 120km에 도달해 열대 폭풍에서 제1종 하리케인으로 분류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지속 풍속에 따른 하리케인 등급은 제5종이 최고이며 1종은 허리케인 중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빅 아일랜드에는 허리케인 경보가 마우이, 몰로카이, 라나이, 카올라해, 오하후, 카우이, 니에하우 섬에는 열대 폭풍 경보가 각각 발령됐습니다. 최신 예보에 따르면 하리케인 랄라는 빅 아일랜드의 남단에 매우 가까운 곳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호놀룰루에 주재하는 국립기상청 소속 기상학자 바네사 알만자는 AP통신에 말했습니다. 한 하와이대 대기과학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71년에는 제3종 하리케인이 빅 아일랜드의 동북부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를 상대로 군사작전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에 무기를 두고 있다고 14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과 같은 군사작전이나 특수부대 투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후 쿠바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면서 군사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이 5개월째 이어지면서 쿠바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의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지상군 투입을 원하지 않는 데다 쿠바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토론토 행정부의 쿠바 정책을 주도하는 루비오 장관도 최근 쿠바 정권에 대한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쿠바 공상 정권에 대해 하룻밤 사이에 뿌리를 뽑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구글이 올해 2분기 4월에서 6월에만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위협 분석 그룹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관련 채널들은 구글의 조직적 영향 공작 조사 과정에서 강제로 종료됐다고 VOA 코리아가 14일 보도했습니다. 2025년, 2026년 1분기 기간에 같은 이유로 한국어 채널이 폐쇄됐다는 보고가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에는 22개, 올해는 367개, 6월에는 60개 채널이 종료됐습니다.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 포함된 채널이 255개,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채널은 151개,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모두 담은 채널은 21개, 한국 정치인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판한 채널이 22개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국어는 숫자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인지 채널명이나 운영자 아이디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5원 7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4원 1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7원 4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미 있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이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디지털 투게더, 오클랜드 시의회의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오클랜드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자신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개인기기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와이타케르 센츄럴 라이브러리 3 라타누이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보노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포노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19일, 26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8월 24일, 3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테아터스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 247 에드몬턴 로드 테아터스 사우스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클럽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마운트 엘버트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어 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루클로즈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레고 크롭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레고 크롭은 매주 열리는 공동 창작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 공간은 연중 내내 매주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루클로드에서 있습니다. 기시얼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